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27일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퍼포먼스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념 행사의 주제는 먼 길,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로 통일부와 서울시, 경기도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4개국 예술가들이 참여하며 주한 외교사절과 유엔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 한국 정부 국회 인사들, 일반 시민 등 5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통일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 행사에 대해 아직 북한 측에 통지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시점에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 합의 사항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최대 축일의 하나인 부활절을 맞은 21일 스리랑카의 가톨릭 성당과 호텔 등에서 8건의 동시다발적인 폭발 사건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적어도 140명이 숨지고 56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고위 당국자는 익명을 전제로 AP통신에 적어도 성당에서 발생한 두 건의 폭발은 자살 폭탄 테러로 의심된다고 전했습니다. 수도 콜롬보에 있는 성 안토니 사원과 호텔 세 곳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또 다른 두 건의 폭발은 콜롬보 북부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네곤보 그리고 동부 바티칼로나에 있는 성당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연쇄 폭발로 인한 사상자 중에는 외국인도 적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NN은 현지 병원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외국인 사망자가 적어도 2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3군 합동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통행 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21일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 신인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가 페트로 포로셴코 현 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만 과반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자 이날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젤렌스키 후보가 약 30% 득표로 1위, 포로셴코 대통령이 약 16%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2차 투표 마감은 오늘 오후 8시며 출구 조사 결과는 이후 공표될 예정입니다. 오는 23일에 열리는 중국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기 위한 각국 전함들이 속속 중국 산둥항에 입항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서 23일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10여 개국 함정과 6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합동 관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로이터통신은 21일 일본과 인도, 호주 등 여러 나라 전함들이 산둥성에 입항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스즈스키호는 자위대 함정 깃발인 우기기를 달고 입항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0월 한국 해군이 주최한 국제 관함식 때는 우길기 개항을 자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행사 불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함정의 우길기 개항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리비아 당국이 21일 트리폴리에서 유일하게 기능하고 있는 공항을 다시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티카 국제공항은 앞서 이날 트리폴리시에 대한 공습으로 폐쇄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20일 밤에 트리폴리 상공을 10분 이상 선회하는 항공기들을 목격했으며 이후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이 리비아 동부 군벌, 리비아 국민군의 공격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평양의 대동강처럼 이 도시에도 동에서 서로 흐르는 큰 강이 있습니다. 강북과 강남으로 쭉 뻗어있는 두 개의 고속화도로를 기본으로 해서 사통팔달 어디 연결되지 않는 곳이 없는 도심 속의 도로가 얽혀 있습니다. 지상으로 또 지하로 도시의 동서남북 또 인근 도시 곳곳으로 연결해주는 지하철이 있고요. 그 지하철, 전철의 노선은 모두 9개입니다. 이 도시를 오가는 사람들은 하루 3,200만 명이 넘고 지하철은 780만 명이 탄답니다. 버스는 하루 420만 명이 오르고 내린다는데요. 평양보다 4배가 더 크고 인구는 1,000만 명이 조금 넘는 이 도시. 이 도시는 바로 한반도의 반쪽, 한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그룹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오늘 주말의 음악여행 시작하는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지난주 시간에 서울을 소개하는 한국 노래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는 이야기가 살짝 담긴 노래로 시작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서울을 좀 벗어나 볼까 해요. 그래서 조금 먼 곳으로 갈 텐데요. 기차도 타고 버스 타고 한번 가보죠. 서울 말고는 어느 도시를 아실까요? 부산? 인천? 대구? 이 정도는 다 들어보셨겠죠? 트로트 가수 김혜연 씨가 있는데요. 김혜연 씨가 서울에 김혜연 씨가 한국의 큰 도시들, 경부선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경부선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 있는 여러 도시를 노래 속에 담았어요. 노래 잘 들어보시면요. 북한 지명도 나옵니다. 개성, 해주, 청진, 평양. 어떻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경부선 열차의 종착지, 부산을 상징하는 노래도 이어드립니다. 문성재의 부산 갈매기. 함께 들어보시죠.
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구.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은 정말 목청껏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 부산 갈매기입니다.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유명하죠. 아, 그런데 요즘에는요 특히 그 야구 경기가 시작되는 때면 부산에 사직 야구장이 있는데 이 부산 연고팀인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는 이 노래소리가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또 롯데 자이언츠 야구팀이 다른 도시를 가죠. 그러면 그 도시에서도 이 노래가 들립니다. 부산 말씨가 참 카랑카랑해요. 좀 억세게 들리기도 하고요. 이 그 말씨의 억양에 노래하는 힘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의 제2도시, 최대 항구도시 부산, 자존심을 한껏 담은 노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산이요, 언제부턴가 이 제2의 도시라는 이름을 내놓게 됐어요. 인천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요. 국제경기도 유치를 하고 또 새로운 건물들도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부산에서 2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부산은 한국에서 아주 손꼽히는 관광지예요. 남동쪽으로 아주 넓게 펼쳐진 이 바다가 있죠. 태종대, 송도, 광안리, 해운대, 송정 이 해수욕장으로 여름이면 전국의 인파가 몰려듭니다. 부산 국제영화제도 열리고요. 6.25 때 피난민들이 몰리면서 만들어진 산 중턱에 만들어진 산복도로 주위에 빽빽이 지어져 있는 집들이 지금은 아주 이색적이면서도 역사적인 볼거리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이 시간에는 K-POP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최신 아이돌 가수들, 보이그룹, 걸그룹들의 노래를 비롯해서 꾸준하게 인기 얻고 있는 대중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들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린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주요 도시의 이름을 담고 있는 노래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 한국의 유명 가수 소개하는 김근삼 기자와 함께하는 당신은 누구시길래 순서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 경상도와 인접해 있는 전라남도의 항구도시 여수를 생각나게 하는 노래입니다. 장범준 씨가 노래하고 있고요. 노래 제목은 여수 밤바다예요. 잔잔한 파도치는 밤바다에서 연인을 생각하는 이 사람의 목소리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내 길을 솔깃하게 하는 이 노래는 무슨 노래인가요? 한국의 장년층들도 들으면 흥겨워하고 청춘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한다는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국 사람들의 오랜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와 가수를 알아보는 시간, 당신은 누구시길래? 김근상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상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이 그런 가수인가요?
네, 오늘은 한국의 록음악, 락음악을 얘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한국 락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뭐 전설 같은 그런 밴드인데요. 네. 삼형제로 이루어진 밴드 산울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음악도 같이 듣고요.
산할아버지 네. 이거죠?
그렇죠. 그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네. 인정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산울림 밴드예요?
네. 삼형제로 이루어진 밴드고요. 영국에 비틀즈가 있다면 한국에는 산울림이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만큼 독창성이 있고 또 실험정신으로 무장한 그런 밴드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산울림이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많은 팬들은 물론이고 락 음악을 하고 있던 그런 음악인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또 열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 락 음악을 하는 분들은 서구의 음악이니까
네네.
이 서구의 락 음악, 좋은 음악들을 이제 카피해서 연주를 하면서 흡수를 하고 한국적으로 소화해내는 데 주력을 하던 시기인데 산울림은 다른 어디에도 없는 한국적인 락 음악, 산울림표 락 음악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충격을 줬었고 지금도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 한국 대중음악사를 쭉 훑어볼 때 가장 천재성을 드러냈던 뮤지션 중에 하나로 꼽는 데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만들고 불렀는지 일단 네. 노래부터 한 곡 들어보죠.
기대가 많이 되시죠.
예. 네.
산울림은 1집에 아니 벌써 이 노래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노래로 데뷔를 했고
오셨나?
그렇죠. 그다음에 2집에는 나 어떻게란 곡이 들어있는데 예, 오늘은 이 노래를 먼저 듣고 또 이 노래에 얽혀있는 사연이 있는데 그 노래도 그 사연도 노래 들은 후에 계속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 노래 듣네요. 산울림입니다. 나 어떻게. 야, 이 후렴구가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뭐, 도대체
예, 계속 애드립을 또 하잖아요. 김창완 씨가 계속 따라 부르게 되는 중독성이 있죠.
진짜 형제인 거예요, 삼형제?
그렇습니다. 산울림은 기타와 보컬의 맏형 김창완 팀의 리더죠. 그다음에 베이스 기타와 보컬을 맡는 둘째 김창훈. 그리고 드럼은 막내 김창익. 이렇게 세 명이고요.
예.
각각 두 살 터울의 형제들입니다. 공부들도 잘했어요. 김창완 씨, 김창훈 씨는 한국의 뭐 최고 명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서울대학교에 잠사학과, 식품공학과 나왔고 네네. 김창익 씨도 사립의 명문이죠.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온 공부 잘하는 형제들인데 네. 음악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맏형 김창완 씨가 대학교 1학년 때 그것도 동네 고물상에서 500원을 주고 기타를 샀다고 해요.
어머나.
그다음에 또 역시 클래식 기타 교본을 500원을 뭐 더 싼 가격을 주고 샀겠죠.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세 형제의 음악 여정이 시작이 됐고 결국은 산울림이란 밴드로 결정체를 맺게 됩니다.
이야, 시작은 그냥 야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 뭐 내지는 너 한번 해볼래? 뭐 이렇게 시작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기타를 사면은 대부분 일단 유명한 노래들을 연주하고 불러보면서 음악을 즐기게 되는데
그렇죠.
이들 세 형제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음악을 만드는 데 몰두를 했다고 해요. D 코드 처음에 쉬운 코드 잡아서 기타 네. 소리에 빠진 이후부터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미 데뷔할 때 150곡 넘는 자작곡이 있었다고 하니까
네?
과연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만 하고요. 아무튼 기타 한 대를 처음에 형이 사왔고 또 기타 한 대가 더 생겨서 이제 둘째까지 기타를 치고
네.
또 둘째가 대학에 가면 부모님이 피아노를 사주겠다고 했는데 피아노 대신에 드럼을 사달라고 해서 막내가 그전에도 치긴 쳤다고 합니다. 방바닥에 전화번호고 두꺼운 전화번호를 놓고 박자를 맞췄는데 이제 제대로 된 드럼까지 갖추면서 밴드가 되게 되죠. 산울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그냥 뭐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가수들도 많지만 이게 네. 뭔가 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음악에 대한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네. 천재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다가 집에 있다가 집에서 그리고 삼형제가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977년에 MBC에서 대학가요제가 뭐 나중에 신인 가수를 많이 배출하는 등용문이 됐는데 제1회 대학가요제를 여는데 여기에 산울림이 출전을 합니다. 당시에 밴드 이름은 무이라고 했었다고 하는데
네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니벌써란 곡으로 예선에서 1등을 했다고 해요.
어머나.
그리고 2등은 서울대학교 락밴드였던 샌드페블스가 조금 전에 들은 나 어떻게로 2등을 하는데 왜 이게 산울림 노래냐면은 그 산울림의 둘째 김창완 씨가 원래 이 노래를 썼고
그렇죠.
샌드페블즈의 멤버였는데 형제들과 같이 대학가요제에 나오기 위해서 이 노래는 샌드페블즈에 남겨놓고 이제 자기는 산울림으로 나온 건데 이게 좀 재밌게 된 게 결선은 좀 지나서 할 거 아닙니까?
네.
결선에서 김창완 씨가 이미 대학을 졸업한 상태가 돼서 대학가요제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샌드페블즈가 1회 우승팀이 되고요. 결국 산울림은 아니벌써라는 타이틀곡으로 음반을 내게 되는데
야.
정식으로 가수가 될 생각보다는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많이 만들어놨고 뭐 이제 대학 졸업하면은 각자 직장이 될 텐데 그래도 음반 하나 남기자 이렇게 하고 낸 음반이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락 음악계에 충격을 주게 됐고요.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온 이 집 여기에 이제 나 어떻게도 들어있고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이 노래도 굉장히 독특한 노래인데 실험정신이 들어있는 이런 노래들을 발표하면서 예술성 대중성 다 갖춘 명반이라는 극찬을 받게 됩니다.
놀랍네요.
네.
아니 가수가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연습생도 거치고
그렇죠.
작곡가들 작사들 붙여서 네. 뭐 연습을 해서 나오는데 타고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만큼 음악적인 창작성이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고 사실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길다면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네.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지금 마음이 급해요. 노래 한 곡 더 들어보죠.
네. 이 조금 전에 나 어떻게 들으셨듯이 산울림이 이제 초기에 1집에서 3집 사이에서는 좀 펑크락, 사이키델릭 락 이렇게 좀 강렬한 소리가 강하고 조금 전에 들으셨듯이 음악적인 어떤 완성도 측면에서 그러니까 퀄리티 측면에서는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어요. 그런데 이제 두 동생이 군대를 간 사이인 4집에서 6집 사이는 형 혼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좀 더 편안한 포크 음악적인 노래를 많이 담게 되는데 그중에서 1980년에 나온 6집에 들어있는 수록곡이고요.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라는 곡인데 제목이 길죠. 당시에도 이례적으로 긴 제목 때문에 화제가 됐었던 곡입니다.
네. 손을 꼽았었어요. 어머나 16자네.
네. 퀴즈도 있었죠. 16자 되는 제목이 노래가... 되는 노래가 뭐게 이런 제목 퀴즈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창문 너머 어렴풋이 이 생각이 나겠지요. 산울림입니다.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
들었던 나 어떻게 하고 또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산울림이 한국 락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밴드지만 그렇다고 락 음악만 고집했던 건 아니고요. 여러 장르 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자신들만의 음악적인 영역을 또 독창적이고도 매우 넓게 구축을 했다고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그 산할아버지 이 노래도 산울림의 노래고 예. 우리 같이 놀아요 개구쟁이라는 노래도 예. 산울림의 노래인데 이 노래들은 산울림이 동요 음반으로 발표를 했던 음반이니까 그만큼 음악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밴드죠.
아우 다 다시 듣고 싶네요.
네.
산울림 그러고 나서도 계속 활동이 이어졌던 거죠. 김창완 씨는 지금도 많은 활동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산울림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방바닥에서 출발한 밴드죠. 네, 방구석에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자기 차고에서 시작한 밴드들을 가라지 밴드
네,
이렇게
네,
부르죠.
맞아요.
한국 최초의 가라지 밴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방구석 밴드.
네. 네. 하여튼 거칠고 투박하지만 실험 정신이 강한 락을 추구했던 초기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동생들이 군대에 간 후에 포크적인 색채가 뒤쳐졌던 중기.
네.
동생들이 이제 제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다시 복귀해서 3인 체제를 갖추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1981년에 나온 7집부터 80년대 초반이고요. 이때는 노래를 쭉 들어보면 초기에 들었던 그런 투박하고 원초적인 그런 에너지는 줄었지만 오히려 훨씬 더 세련된 음악 또 더 정돈이 된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 초기 음반과 중기 음반을 비교해보면 음악적인 이 사운드의 퀄리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아마추어 음반과 프로의 음반의 차이는 참 많이 나고요. 또 이 시기에 아름다운 발라드 곡들도 많이 발표했는데 뭐 청춘, 회상, 너의 의미 이런 곡들은 아마 들어보시면 다 알 텐데 이게 다 지금도 후배 가수들에게 많이 불리우는 산울림의 대표적인 발라드 곡들이고 이때 나온 곡들이죠.
그 중에 한 곡 들어볼까요?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네, 그 발라드 곡은 제가 조금 이따가 같이 들어보기로 하고요. 차분한 곡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산울림의 락 에너지를 들을 수 있는 곡으로 골랐는데요. 네. 7집에 실린 가지마오라는 곡인데 굉장히 이 제목도 가지마오 굉장히 강렬한 그런 외침이 들어있는 곡이고 노래 자체도 그래요. 또 산울림 중기를 대표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악적으로 또 연주의 퀄리티 측면에서도 더욱더 단단해진 세 형제의 역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가지마오 가지마예
그렇죠.
노래인가?
네네. 아주 유명한 노래죠.
가지마오 하늘님, 이게 19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지금 뭐 60, 70대 어르신들을 방방 뛰게 했던 그 곡들이잖아요.
네. 뭐 아직 50대, 40, 50대 분들도 이 노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들어서.
네, 네.
그렇지만요.
그렇죠.
네.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요. 세 형제가 다시 무대에 서는 모습은 이제는 볼 수가 없게 됐어요. 막내인 김창익 씨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인데 예, 자꾸 했죠. 산울림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1983년에 9집을 발표한 후에 두 동생이 각각 회사에 취직을 하고 생업에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김창완 씨 혼자 음악 활동을 계속하고 또 배우로도 이
그럼요.
시기에 뭐 영화 네. 드라마 많이 출연을 했었죠. 그러다가 1990년대에 한국에서 언더그라운드 락 음악이 다시 팬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그 원초적이었던 산울림의 음악이 다시 재조명을 받습니다. 70년대 음악이. 그래서 팬들이 산울림의 음악을 다시 목말라하게 되고 산울림을 헌정하는 그런 후보들의 음반까지 나오는데
오.
그러면서 산울림이 결국은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1997년 오랜 공백 끝에 13집을 발표하고요. 여기서도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같은 좋은 곡들이 있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야,
그리고
그 노래
네, 기타로 오토바이 차 그런 노래 있죠. 예. 또 이 음반이 좋아서 이 데뷔 30주년 14집을 준비하는데 이러다가 말씀드린 대로 막내 김창익 씨가 캐나다에 이민 가서 일을 하던 상태였는데 직계차 사고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불의의 사고로 산울림은 활동을 종료하게
아이고.
되죠. 산울림이 계속 뭐 멤버를 보강해서 활동하길 원하는 팬들도 있었는데 김창완 씨는 산울림은 가족 밴드다.
그렇죠.
동생이 없이는 더 이상 산울림으로 활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던 기억이 나고요. 하지만 산울림의 그런 음악 정신이 끝난 것은 아니고 김창완 씨가 김창완 밴드란 이름으로 음악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짧은 시간에 김창완 씨 또 산울림 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네,
것
뭐
같아요.
한국 락 음악의 그렇죠? 전설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곡을 대표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곡 들을까요?
아까 산울림 중기에 또 절정기에 아름다운 발라드 곡들이 또 있었다고 했는데 8집에서 골랐습니다. 대중성이 또 많이 있었던 그런 음반이기도 해요. 여기서 들어있는 회상이란 곡인데 지금도 라디오에서 자주 들을 수 있고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전주나 연주 없이 가수의 노래를 곧바로 시작하는 독특한 도입부가 또 인상적인 곡입니다.
네, 오늘은 밴드 산울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근삼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웃 떠나버린 그 사람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방송이 보내드리는 주말의 음악 여행을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는 북한에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칠갑산 충청남도 청양에 있는 산입니다. 이 칠갑산에 살던 모녀가 홀로 남을 어머니를 걱정하는 딸이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떠나 시집을 가야 하는 그 심정을 담았는데요. 북한 분이나 이쪽 남쪽 사람이나 또 멀리 해외에서 듣는 이 한인들도 다 정서가 통한 것이겠죠. 그래서 다들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주병선의 칠갑산이었어요. 자, 주말의 음악여행. 지난주에는 서울의 이름을 담은 노래 들어봤고요. 오늘은 한국 주요 도시의 이름 담은 노래 들려드리고 있어요. 호반의 도시 춘천을 생각나게 하는 노래가 있어서요. 오늘 춘천으로 좀 끝으로 모시겠습니다. 춘천은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도시예요. 지금은 서울 지하철에서 또 바로 연결되는 경춘선 열차가 있어서 뭐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춘천에 갈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짚라인이라는 걸 타고 하늘에서 슝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남이섬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고요. 매콤달콤한 닭갈비가 또 유명한 곳이 춘천입니다. 도시 곳곳에 있는 맛집을 찾아서 여행을 했던 기억도 나네요. 자, 서울에서 강원도 춘천으로 향하는 열차를 같이 타고 오늘 주말의 음악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지친 마음을 달래러 떠나고 있는 춘천행 기차 안에서 그 옛날 내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노래 김현철 씨의 춘천 가는 기차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 잉글리시 위드 유가 방송됩니다.